다니엘서 두 번째입니다. 제목은 예, 그리고 아니요.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인생을 시작했던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아마 어린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언어, 문화, 종교, 인종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10대 어린 나이에 이런 환경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순간에 놓인 일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단 위기에 빠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 젊은 청년들은 자신들이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의 왕과 정부를 위하여 일하기 위해 지금 3년 동안 공직자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공직자 훈련 내용 과정에는 보면 바벨론의 언어, 문화, 학문에 대한 교육, 정치적 관리 훈련, 이름까지도 바꾸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다룰 때 이 공직자 훈련에 대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예, 그리고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 했던 것은 다르지 않고 아니요라고 한 거. 왕이 내린 음식을 아니요라고 거절했던 다니엘의 그런 용감한 자세만을 강조해서 다룬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이 그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했다는 거. 그러나 이러한 거절 아니요라고 말하기 전에 그런 수용적인 태도, 예라고 세 번이나 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과 세 청년들이 예라고 응답했던 일은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부분인 거예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요라고 응답했던 부분은 어쩌면 영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과 실제적인 삶에 분리되지 않고 혼합돼 함께로 이어져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예예라는 것과 아니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그 일정에 주어진 그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예라고 한 것은 이런 이교적 교육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으로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에 대한 완전한 재교육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당시 바벨론 문화와 문명을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했고 수학도 발달을 했고 천문학도 그렇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잡탕과 같은 거였을 거예요. 아주 불쾌하고 모욕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냄새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다니엘서 1장 17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백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똑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10대들이 공부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두 시험을 봤을 때 바벨론의 동료보다 10배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옛날에 배웠는데 뭐 쇠기 문자, 서령 문자 이런 거를 최초의 그 문자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 24개 알파벳인가 그래요. 난 이것도 외우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거를 공부했던 사람이 이런 거를 다 배우면서 공부한다는 자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교과 내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훨씬 실제적으로도 복잡했을 거고 교과 내용에 있어서도 바벨론의 종교와 신에 대한 가득 찬 것으로 배웠는데 아마 영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과 모순되는 내용을 배우는데 이해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모든 공부한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여러분들에게도 총명을 허락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속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에 관해서 배워야 할 우리가 교훈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살기 위해서 바벨론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고 세상의 원리가 무엇이고 세상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다른 뭔가를 믿고 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교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문화의 신념 체계를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문화를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저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어렸을 때 그들 안에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 굳건히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벨론 교육 과정을 이겨낼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찬호나 앞으로 태어날 사랑이는 어려서부터 그 신앙 교육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때하고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기초보다도 그러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줘야지만 그 세상의 교육 과정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여러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공부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비판적. 그러니까 이들의 과정에서 배워야 했던 것은 모두 배웠지만 그것이 전제로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육 과정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둔 덕분에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나 정부 안에서 놀라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교육 방법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세상과 분리된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가르칠 수도 없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하고 홈스쿨링, 그러니까 이 선교사나 이런 그러니까 여건 같은 것이 그 주위에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여건도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선교사나 많은 그런 분들이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 학교와 대학을 설립해서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뭐 여고와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학교였지만은 그 기독교 학교가 그렇게 기독교에 정통돼서 기독교 신앙으로 자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문제.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공립을 보낼 것인가? 사립을 보낼 것인가? 그럼 사립 중에서도 기독교가 세우는 그런 사립을 보낼 것인가? 근데 미국은 기독교 사립은 기독교보다는 대부분 다 캐더릭 재단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립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의견에 아주 반대를 보내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불행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한 걸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으로 단단히 맺겨져 있는 어떠한 그런 학교에 보내면 모든 것이 다 든든하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럼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독교 직장에 보낼 겁니까? 그럼 목사 시켜야지. 이게 뭔가 안전막을 치는 것 같지만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냐?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냐?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속에서 살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근데 세상에 나가서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라고 그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은 문화를 배우고 이해를 했지만 물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매 순간의 삶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젊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단절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분별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신앙인으로 키우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방어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말씀은 우리를 방어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격적인 삶을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적 지식에 따라 문화와 상호작용하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가장 먼저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습니다. 기독교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 기독교 학교와 교회 학교를 보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2차적인 부수적인 문제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힌두교도, 미국은 특히 이제 한국가정에서 힌두교도 있을 거고, 모슬렘도 있을 거고, 불교도 있을 거고, 무슬렘도 있을 거고, 무교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애들은 와갖고 그럴 거예요. 엄마, 내 친구는 엄마, 아빠가 똑같이 다 아빠같이 생긴 두 사람이 아빠인데 걔 하나가 엄마고 아빠라고 그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집으로 얘네들은 많은 질문을 가져옵니다. 왜? 내가 받는 신앙 교육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건데 사람들은 다른 거를 갖고 왔을 때 애들이 그걸 갖고 올 거든요. 이럴 때 부모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몰라도 돼. 세상은 나쁜 거야. 세상은 악이야. 걔네들하고 놀지 마. 이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줄 알지만 좀 크면은 우리 부모는 이상해. 우리가 믿는 부목 가만있는 기독교는 이상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젊은이들이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신념을 방어하고 자신의 선택과 도덕적 가치가 스스로 지켜내는 자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키워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엊그저께도 우리 집에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어요. 그 학교에 가면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 안 믿겠어요? 걔네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엄마 똑같아. 근데 걔네들은 더 우리보다 거짓말도 안 하고 더 착하고 더 잘 살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성경도 알아야 되고 세상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도록 훈련받고 여러분 성장되어야 된다는 신앙인으로 성품은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인내하고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면서 살아야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방어적인 자세와 함께 공격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 입을 때 모든 것이 다 방어적이고 우리가 수비하는 태도가 있지만 공격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격용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이것이 공격용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적인 것만이 아니고 공격적으로도 우리가 수동적으로도 살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다니엘은 자기들의 그 삶 속에서 그 배우는 문화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받아. 이런 사람 없잖아. 받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받지만 그것을 받을 때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어떻게 받나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정치적인 경력에 대해서도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공직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정부는 누구의 정부입니까?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켰고 또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교도의 정부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부와 왕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떤 다니엘로서도 어떤 익스큐즈가 있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이지만 이 나라에 이렇게 세우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명분으로 다니엘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그냥 잘 살고 있다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일이 아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서에 보면 50장과 51장에 보면 계속해서 무슨 바벨론은 멸망될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런 바벨론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서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포로로 잡는 애들을 잡혀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망하기 전에 그들이 너희들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위에는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서 도망하라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겨야 할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이 사람은 그 정부를 섬기고 있지만 이 정부는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내가 섬기는 회사지만 이 회사는 언젠가는 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이 회사 망할 건데 거기 가서 못 들어 이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겨야 할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면 그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어떤 자세를 일했을까? 앞으로 망할 나라. 그래. 자신의 나라 원수의 나라이니까 뭐니까 에라 모르겠다. 대충 하자. 이런 마음. 어차피 망할 나라 뭐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갖고 한들 뭐하냐. 더 망하게 빨리 망하게 내가 뭐 이런 마음. 그러나 다니엘은 열심을 다했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공직을 허락한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부귀와 편안함을 위해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에 대한 일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이 바벨론은 결국은 언젠간 하나님에 의해서 망할 나라지만은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나의 믿는 나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이 할 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비록 적국이고 우상 숭배 이교도의 나라였지만 이런 곳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에게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 바벨론은 out of control,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이 삶을 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예라고 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에 예를 했습니다. 이름은 어느 시대든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자,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는 나의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교도 신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삿, 아벳느고. 이거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시드락은 달, 문, 그 달을 믿는 신의 명령, 달신과 이런 느고의 종, 이런 이교도의 우상 숭배의 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소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이교도의 신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우상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 이름 역시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차원에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름이 주어져도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그들은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그들에게 강요된 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이들이 지금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용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물론 올바르게 서 있는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예레미야가 그 일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절과 4절, 그래서 7절을 보면 자,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에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 거예요. 니네들이 앞으로 바벨론에 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표가게 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뭐예요? 정착하고 살라는 거예요. 깽판 치지 말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결혼해서 자녀를 보고 자녀의 자녀를 또 보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바벨론이 번성하고 평안, 기도하라는 거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누구? 바벨론 왕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뭐냐?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해요. 다니엘은 아마 이 마스터 플랜이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여기에 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언젠가는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 예언이 70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 70년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고 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키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번성하고 당할도록 하기 때문에 내가 공직자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야 될 필요를 절대적으로 느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자신을 단순히 유배의 희생자, 내가 이게 포로로 끌려온 희생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고 다니엘은 선지자를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그냥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반 백성인 거예요. 어떤 선지자의 그런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사명의식이 있었다는 것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세상에 살고 가 있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의식으로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통스럽고 불쾌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문화적 적응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니엘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도 삶의 순간마다 어렵고도 분별력이 필요한 선택의 결과로 그들이 바벨론을 섬기면서도 바벨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며 나중에는 유대인의 삶을 지켜내는 일도 다니엘이 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다루겠지만은 다니엘이 이 일을 그냥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과 기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이 세 번 예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뭐냐? 왕의 음식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세 번 예라고 하더니 갑작스럽게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예예예라고 하더니 뭐 정치에 참여하라, 교육받아라, 이름을 바꾸라는 것까지 다 예예하더니 왜 갑자기 음식처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걸까? 그냥 왕이 주는 거 뭐 먹으면 안 되나?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먹은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 있지 않겠습니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음식을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음식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거절을 했을까요? 레위기 말씀 때문에? 레위기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서?
제사 지내는 음식.
그러면 다니엘은 70년 동안 평생 살면서 바벨론에 있는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왜? 거기 전부 다 우상이 섬기는. 그런 말은 없어요. 이때 채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음식을 먹었다는 어떠한 그런 말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그렇게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레위기 말씀 때문에만 꼭 말씀을, 음식을 안 먹은 거라고 이유를 갖다 대기는 조금 이유가 부족합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나는 유대계 신자야. 레위기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름 가진 사람이 우상의 이름을 바꿨을 때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럼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먹어도 되는 건데. 근데 이들은 왜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할 때 이때까지 예예예예 하다가 아니요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이렇게 다니엘을 자신에게 이렇게 선을 쫙 긋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내가 예예예 하니까 내가 니네들하고 같은 것 같지? 근데 나는 니네들하고 다른 게 있어 하고 선을 이렇게 딱 긋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냥 우리하고 참 친밀하고 하는 건데 어느 선에서는 내가 이렇게 선을 쫙 긋는 거야. 니네들이 내가 너네들하고 같은 것 같지만은 난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 음식을 지금 거부했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녔다는 건 뭡니까?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작은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무언의 어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어떤 무언의 주장으로 자신이 타협하지 않는 어떤 행동의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적 신앙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고 어떨 때는 확실한 입장을 취하고 어딘가 선을 긋는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속적인 문화와 종교 속에서도 자신들의 독특한 신앙의 표현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보존하고 신앙을 표현했는가?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벨론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음식을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왕이 내린 음식입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했다는 건 뭡니까?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나 사극 같은 데서도 쫙 왕이 내리는 술잔을 받고 그 술을 먹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뭐 왕이 내리는 술이 비싸서입니까? 왕이 내리는 술을 받아서 먹는다는 건 뭐냐? 왕의 총애를 받으며 왕을 순종하며 어떤 그 왕과의 그 신하의 관계 어떤 관계적인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술이요 음식이요. 그러니까 내가 왕과 독대하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 밥 먹은 게 뭐 그렇게 자랑입니까? 음식이 자랑입니까? 밥을 먹었다는 데는 뭔가가 왕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음식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유대 쪽에서 본 레위기 관점에서 음식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네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음식의 왕에 대한 것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총애를 받으며 출세도 할 수 있고 왕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거절한다는 것은 뭐냐? 출세를 거부한다는 것도 말이 된다는 그러한 관념에서 이들이 아니오라고 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최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거부 의사를 고수하며 환관장은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즉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에 대한 언약적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내리는 술을 우리가 거절하면 술잔을 내릴 때 왕이 딱 엎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그 당장 목베일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정부와 왕을 섬기겠다고 이미 결심하고 그 역할에 필요한 훈련을 받게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변화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궁극적인 충성과 헌신은 바벨론 왕이나 바벨론 나라에 바치지 않을 것이며 언약적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는 표현입니다. 즉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과 그의 정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음을 인정하고 왕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하게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은 나는 내 왕은 내 주인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분명한 선으로 구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과 결단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 결과로 다니엘서 2장 49절을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 세 친구들을 전부 다 요직에 임명하고 출세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예예 아니여라고 대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예라고 계속 때 1장에 개입하신 게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거는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서 유다를 망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으면 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영원히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건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이었지만은 세상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다니엘에게 도우시기 위해서 다니엘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이방 세계의 지식을 깨닫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함이 없이 보이는 세상 바벨론은 하나님의 컨트롤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세상 이방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에서는 니들이 믿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믿는 바벨론이 믿는 신이 더 크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세상이지만은 이교도 국가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컨트롤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날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은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도 존귀함을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은 1장 21절 마지막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잠깐 다스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파사라는 새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초대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총리 자리에 있었대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여당과 야당이만 바뀌어도 우리가 국무총리 할 수 있습니까? 여당에서 국무총리 나왔다가 야당이 전복하면 이게 뭐 하루아침에 1, 2년 사이에 바뀌는데 여긴 나라가 두 번 망했는데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살아가는 데는 도전입니다. 이건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라가 두 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고레스 왕 원년까지 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 예, 아니요. 이 격동의 시대 속에서 어린 청년들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던 그 어려운 결단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지하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압력과 위협 아래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며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역할에 여러분 충성은 다하지만 다른 모든 경쟁자와 맞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땅히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 주는 교훈이며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위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교회가 시작한 지 오늘 만 14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교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신 다니엘의 이 진리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God is in control.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불투명해 보이고 새로운 것 도전해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패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을 섬기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것이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할 일은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God is in control.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새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God is in control.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만 충성을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